예,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가정성경 공부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한국어권에 이제 모이신 성도님들은 다 부모 세대고 또 자녀가 장성했지만 또 자녀를 두고 계신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끝까지 어떤 믿음으로 자녀를, 그것이 장성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바라보고 인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시작하시므로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세 관계를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 금요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살펴보고 있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죠. 그래서 단순히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세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를 통해 누구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천국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이 구원하신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 내용이 이제 한번더 다음 주에 볼 텐데, 오늘은 먼저 6장 1절에서 4절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6장 1절에서 4절 읽었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명하실 때 단순히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부모들에게 명하실 때도 단순히 자녀를 잘 양육하라 하지 않으세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하시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명하세요. 사실 이 세상에서도 늘 우리가 보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말씀. 이로써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오시나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자기 부모를 잘 순종해도요, 네. 누가 오셨어요? 네, 괜찮아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자기 부모를 잘 순종해도, 그리고 아무리 자기 자녀를 도덕적으로 잘 양육해도 오늘 본문의 명령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도 없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우리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little children 하고 말씀을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쓴 하나님 말씀이죠. 당시 에베소서를 어디에 사도 바울이 보냈죠? 먼저 에베소 교회한테 보냈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이제 주위 교회들한테 보내서 이것이 언제 읽혀졌을까요? 주일 공예배 때 읽혀지는 거예요. 주일 공예배 때 읽고 또 그 말씀을 카피해서 나눠서 또 자기들의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갔겠죠. 그래서 공예배 때 선포됐던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신이 읽혀질 때에 그 당시 공예배에 참여했던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이웃 교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 들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이 주일 공예배 때 선포되는 그 자리에 누구도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Little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그 자리에 어린 자녀들이 참여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녀들아. 물론 꼭 어린 자녀들이라는 것만 볼 수는 없겠죠. 부모를 두고 있는 모든 자녀들, 장성했다 하더라도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여간 여기에는 어린 자녀들까지 참여시키셔서 그들과도 교제 나눠주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미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거기 모여있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화가 났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송을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찬미를 기뻐 받으세요. 즉 어린아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도 교제를 나눠주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천국에도 우리 아이들이 질문 많이 하죠. 천국 가면은 나이든 모습으로 있어요? 아기는 아기 모습으로 있어요? 어쨌든 간에 천국에서도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받으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도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부모들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꼭 함께 참여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 따로 예배 없잖아요. 다 같이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 물론 우리 한국어권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요. 있구나 우리 연지호주. 예, 기뻐하고 격려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그 예배에서 때로는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번잡하게 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해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복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예배에 잘 참여하도록 보살펴야겠지만 아이들이 소리를 낸다고 뭐 아이들이 번잡하다고 시끄럽다고 방해한다고 인상 쓸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아기 때부터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자녀로 잘 자라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의 그 장로교 예배를 우리가 커비넌 월십이라고 불러요. 저희 교회는 커비넌 월십을 하는 교회예요. 언약 예배를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 예배하는 자라로 다 부르시는데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성인들, 수찬 교인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으나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하게 하신 언약 자녀들까지 다 부르시고요.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한 하나님 가족으로 부르시고 결국 천국에서도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공예배 어린 자녀들이 제외되거나 분리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모든 언약 가족들이 다 함께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고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자리인가 본이 되어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도 예배가 지루해서 그냥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뭐가 재밌겠어요. 안 그래요? 정말 부모님들도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 예배하는 열망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아, 이 예배가 정말 즐거운 거구나. 너무 기쁜 거구나. 그거 막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냐? 부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믿음은 무엇인가? 부모의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하면 먼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로 바라보는 믿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로 바라보시고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키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자녀 교육의 시작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의 부모자식 관계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모자식 관계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결코 하나님 자녀로 바라보지 못해요. 왜? 자기 자신도 하나님 백성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절대 믿음의 부모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자녀로만 바라보고 그렇게만 키울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바라보는 성도는 자기 자녀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로 힘을 내어 양육해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믿음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으면 아 그건 애들이 어렸을 때나 그런 얘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장성했기 때문에 늦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믿음으로 온 자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장성한 자녀들이라고 해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이 부모의 믿음 하면 다른 예를 아무리 찾아봐도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 예가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모세의 부모가 증거한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참 믿음으로 증거해 주신 것을 대표적으로 보자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막 믿음에 막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뭐 다 나오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모세의 부모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모세의 부모가 증거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바라보고 그 당시 세상 왕의 최고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세를 숨겼다.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시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푼 거죠. 모세의 믿음을, 모세 부모의 믿음을. 그런데 출애굽기로 가면 좀 더 자세히 그것이 모세의 엄마의 믿음이었다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가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잠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간 숨겼더니. 주로 누구에 대해 누가 했다고요? 모세의 엄마가 석 달간 아들을 낳고 숨겼다. 히브리서에서는 같은 내용을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준수한 아이였기 때문에 준수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였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세상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 준수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내 아들이 최고 잘생겼고 내 딸이 최고 이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로 왕이 하수에 던지라고 해도 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던질 수 없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시브리서에서는 그런 걸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했다. 그저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자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를 아름다운 준수한 아이로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 그것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구절을 풀어주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했었죠.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설교가 나오는데 그때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한 번 더 얘기해요.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여기서 좀 더 잘 풀어줘요. 준수했다, 아름다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20절에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래서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그냥 준수하고 아름다운 그냥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듯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것이 모세가 증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자녀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석 달간 증거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죠? 하수에 떠내보내려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지만 석 달간 증거한 그 믿음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유머가 돼서 들어가서 그 얘기도 나오지만. 형제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같은 믿음을 증거하라고 뭘 하게 하셨어요? 애가 태어나면 세례받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름다운 자녀로 바라보라. 그 믿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할 서약을 하며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모세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로 바라보셨느냐? 모세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이뻐서 잘생겼을까요? 세상 다른 아이들보다 그냥 좀 우량하고 멋있어서? 아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는 모세도 만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너무나 그래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녀였다는 거죠. 택한 자녀였기 때문에. 스바냐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무나 사랑해서 넘치도록 넘치는 기쁨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모세의 부르심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수님 안에서 옛 언약의 중보자로 택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불러서 예수님 삶에 참여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 닮은 아들로 택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은 모세만이 아니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님 닮은 아들로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 삶에 참여시키셨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바냐서 말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실 때마다 아이고 내 아들인데 왜 저 모양이야? 절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시면 넘치는 기쁨으로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라는 것을 바라봐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린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았는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들로 정말 바라보았는가? 아니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바라보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로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여 왔는가?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잘 알려주며 키워왔는가? 네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예요. 그것도 말로만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내가 증거하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들을 이끌었는가. 그래서 온 가족들이 언약가족으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잘 세워져 왔는가. 이 질문을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노력과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을 증거했는가를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게 잘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 야곱이 태어났을 때 언약자녀로 태어나서 표를 받았죠.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믿음을 가졌어요? 정말 장성할 때까지 완전히 딴 데서 그냥 막 아버지 속이고 뭐 다 형도 속이고 뭐 지 멋대로 그냥 축복 받아내려고 지 소견대로 믿고 장성한 후에야 모든 것을 다 잃고 고난 중에 갔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직접 내려와서 야곱을 불러주세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그때? 나이가 꽤 들었죠.
철 날 때.
네. 철이 평생 안 난 것 같아요. 야곱은 잘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쨌든,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장성한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끝까지 굳게 붙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붙들고 담대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백성된 삶으로 인도해 가야 됩니다. 물론 어릴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죠. 다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심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특히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인가? 부모의 자리에서 믿음과 예배의 삶의 본이 되어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딴 거 원하시지 않죠. 예배의 삶에서 본이 되어 가라.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든지 뭐 장로님이든지 뭘 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예배한 것으로 다 한 거거든요. 예배하는 삶에서 본이 되어 이끌어가라.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들이 양이라고요. 부모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으로 본이 되어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 그래서 주일 예배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즐겁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는가를 자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천국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야! 교회 갔다 뭐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가르치는 그래서 언젠가는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그 3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전도를 할 때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전도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세요? 가서 가가지고 막 이거 전도지에 가서 이거 쫙쫙 읽어주고 이거 하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너희들의 삶으로 소망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물을 거라는 거죠. 야, 네 안에 가진 소망이 뭐길래 너는 그렇게 살아가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삼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라. 멀리 전도하는 거 갈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에서 자녀들이 궁금할 거라는 거죠. 아, 우리 엄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네? 그러면 그 원리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인정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잘 증거하는 모습보다는 넘어지는 모습이 좀 더 많아요. 믿음의 삶의 본이 되지 못한 부모의 연약함도 자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참 아버지께로 결국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증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을 증거하고 감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을 때도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누가 야구선수가 그랬다면서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모세의 부모는 세상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아이로 바라보았더니 담대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을 숨겼다. 그러나 석 달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수로 떠나보내야 했어요. 예.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모세를 지키는 것에 한계가 있었죠.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는데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어요. 뭐라고요? 3개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했고요. 결국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지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 닿는 데까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아보고 세워줘야 합니다.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증거하고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힘닿는 대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그러나 물론 지혜롭게.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마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여러분 삶으로 먼저 본이 되어 삶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그러나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도 힘을 내어 믿음과 예배의 삶으로 먼저 본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부모들이에요.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바라보며 키울 능력이 부족합니다. 모세의 부모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세 달밖에는 모세를 지켜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완전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고 모세를 하수에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했다 칭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 달보다는 좀 많을지라도 우리 부모들의 세대도 곧 지나가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속에서 힘 닿는 데까지, 그것이 석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자녀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너무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저희가 너무 많은 거 아는데 낙심하지 마시고요. 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참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믿음을 따라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기쁜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끝까지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그 믿음이 회복되고 더욱 예수님 닮은 자녀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딱딱한 마음을 우리가 녹일 수는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보다 귀한 은혜는 없죠. 우리는 그 열망으로 자녀들을 힘나는 데까지 인도하다가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삼결단하고 맡긴 부모처럼 모세 부모처럼 우리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온전히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름다운 아들들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실 그날까지 더욱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잘 세워주시고 본이 되어 인도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부모된 세대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자녀로 바라보는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전에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자녀임을 바라보며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싸워나가고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본이 되어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부모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식사 이제 하시 되게 식사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식사기도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성격 좋고 모여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